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중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온 세계를 덮은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또 델타 변이가 퍼진다라고 하고,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끝이 날지, 과연 끝이 나기는 할지, 언제쯤 끝이 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과연 언제쯤 저분들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지은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어느 때까지 가야 해결이 될지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고 곁들여야 할지를 주님께 간절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끝이 언제인지를 알면요, 그래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언제인지를 알면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몇 배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엉성해 보여도 제가 신병교육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아이들을 훈련하는, 처음 오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훈련병들에게 신병교육대에서는 4주나 6주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요, 의외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훈련병들이 힘들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군입니다. 행군은요, 그냥 가방을 메고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군을 하다가 수많은 훈련병들이 포기하고 낙심을 합니다. 심지어 언덕 하나만 넘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훈련병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행군이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리 견고했던 그런 믿음도 점점 약해지게 되고, 처음에는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점점 더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른다는 것, 언제 이 고민이 해결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도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가장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아내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내로서 집안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남편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족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외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의 적들은요, 이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게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 겪냐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과 아픔이요, 우리 안에서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인해 겪는 아픔보다 훨씬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조차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숨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숨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외로움과 아픔, 고독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더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둠 앞에서 언제 끝이 날지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재산을 들여서 몇 천만 불짜리 보석을 하나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보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보석 잃어버렸네 그러고 그냥 평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보석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숨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결국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탄식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탄식으로 시작한 성도의 기도는 탄식으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으로, 회복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1, 2절에서 탄식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5,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반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을요 새번역에서 살펴보면 굽어 살펴달라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저 외면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시작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 거기서 모든 회복과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데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를 생각하사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실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눈이 항상 문제를 향하는 그 내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5절 말씀은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 이라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온갖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송가 70장 2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 겪는 동안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그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에 관한 응답이 과연 어느 때까지일지, 과연 언제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점점 그때가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이르매, 때가 참에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탄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들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연약한 심령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